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 끝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줄 축도를 했으니까 예배를 마쳐야 되는데 그건 아니니까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강의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또 총정리도 한번 해보고 또 교회를 향한 바울의 녹아있는 마음이 편지의 마지막에 곳곳에 녹아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든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은사를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나 책임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이 살펴야 하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서부터 후서까지 쭉 말씀을 살펴왔지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안에서 권면하는 말씀을 거부하기도 하고 또 오히려 바울을 배척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너희가 무식해서 알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너희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욕을 먹는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있고 또 성도들이 바울을 통하여 그 예수의 마음을 보고 예수가 가신 그 길에 동참하기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 전후서 강의하면서 반복해서 몇 번이나 눈이 강조했던 점인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거룩한 성도라 부름받는 이들 지금은 고린도 교회가 수없이 많은 아픔이면 아픔 또 갈등이면 갈등 상처면 상처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성도끼리 많이 싸우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 교회와 성도들을 작정하여 택하여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거룩한 성도라 부름받는 자들로 분명히 만들어 세우실 것임을 알고 있기에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훈계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목적, 목표는 분명하지만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얽혀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또 풀어내려면 또 그 가운데에서 있게 되는 갈등들로 인하여서 풀어내기가 영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 가르쳐주고 또 그 잘못을 고치지 않을 때에는 징계하고 질책하는 것으로 올바르게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바울로서는 굳건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바울은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마무리하는 자리니까 전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돌아보면 이제 이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머리에 오랫동안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덴에서부터 이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첫 번째 고린도에 도착한 때입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믿고 모인 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이었으니까 이제 이 고린도를 떠나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 안으로 거짓 사도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훼손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바울에게 말씀을 배운 성도들이니까 복음의 정당함이나 또 그 복음을 수호하는 입장에서 거짓된 것들을 거부하고 몰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동조함으로 인하여서 바울을 오해하고 그리고 바울을 배척하는 이러한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없는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서 성도들 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은사의 문제, 파벌의 문제, 간음의 문제, 소송의 문제 그리고 우상 제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일단 바울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그래서 스데바나,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을 바울에게 보냅니다. 어떤 말씀의 권면을 주실까? 이렇게 이제 받아서 오게 되죠. 그런데도 이 고린도 교회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전혀 바뀌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아무래도 내가 직접 가야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고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방문한 겁니다. 바울은 사실 자신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가서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또 경계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성도들이 바울에게서 마음이 많이 떠났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사도권에 시비를 걸면서 너는 정당한 사도가 아니다 라고 비판하면서 아주 거칠게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 번째 방문했을 때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에베소로 돌아온 이 바울이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내 마음에 큰 짐과 눌림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를 기억하며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일명 눈물로 쓴 편지라고 하는 편지인데 그 편지는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지만 이렇게 온 마음을 다 넣어서 쓴 이 편지를 디도의 손에 들려서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보내고 나서 바울은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하는 이 생각에 어떻게 보면 전전긍긍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게도니아에 있었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디도가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게 되는데 바울을 따르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교회 안에 있던 거짓 사도들과 또 그들을 따랐던 성도들을 치리하고 교회를 온전하게 회복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쫓겠다, 이 결단, 이 결심, 결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 바울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죠.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것이 이제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받았던 오해에 대한 변증들을 풀어가고 있고 그 변증의 내용들을 보면 내가 오히려 너희에게 구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나는 너희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세상의 자랑거리로 치면 나도 누구 못지않게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자랑이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쓰일 수 없는 것이기에 내가 배설물같이 여겼다.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예수에게 있다. 복음에 있다. 라고 하는 비교적 순한 가르침으로 그 내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내가 이번에 가면 너희 세 번째인데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이러이러한 상황이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내가 두 번째 갔을 때 너희 가운데 죄 지었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갔을 때 너무 배척을 받고 반대를 받았기 때문에 앙금이 남아있나. 그래서 이 바울이 아주 개인적인 사적인 복수심에 불타있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교회를 순전하게 보존하고 보호하고 또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이 바울에게 컸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와 성도로부터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 이 사실을 너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부름받은 지체들이 연합하는 곳, 바로 거기를 교회라고 합니다. 연합하는 곳입니다. 연합하는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가게 하기 위함이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 서로 합동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상의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하니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이 하나가 되는 연합을 위해서는 화합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하게 합쳐져야 하는 겁니다. 이 화합이 있어야 동화가 되든 융화가 되든 융합이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사람이 10명이면 인격이 몇 개일까요? 10개입니다. 사람이 100명이면 인격이 100개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얼굴도 비슷하고 체형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인격은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만큼이나 서로 맞추어 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새가족 성경 공부 가면 이 교회로 모이는 이유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정식 교인이 되시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위원회나 부서에 가셔서 봉사하시게 될 텐데 제가 단언하겠는데 분명히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겁니다. 그때 교회가 뭐 이래, 남포교회도 별거 없네 이러지 마시고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에서 답을 찾고 기도하면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그 답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살피면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본성대로라고 하면 참지 않습니다. 참으려고 하면 억울한데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본성대로로 한다고 한다면 남을 위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위하려고 하면 내가 왜 그거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겸손한 자리에 세우고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진다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짐을 져야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약한 자가 짐을 지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짐을 져야 합니다. 군대 행군을 하다 보면 꼭 나고 하는 친구들이 하나씩 생겨납니다. 그러면 정말 이 두 다리가 풀려서 절대 혼자 일어나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뭐 28km에서 30km 하는 완전 군장을 하고 또 혁대 옆에 방독면 또 수통도 차야 되고 그리고 M16 소총도 메고 가야 하니까 대단히 힘듭니다. 그렇게 이제 낙오를 하면 누가 와요? 누가 와서 군장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 군장을 그대로 이렇게 위로 휙 해갖고 자기 군장 위에 얹죠. 어떻게 잘 아냐? 제가 다 그거 했습니다. 이제 얹고 가는 거죠. 그러면 또 누가 봐요? 총을 대신 이렇게 주고 짊어지고 갑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일어나서 혼자 가면 돼요. 혼자 갈 수 있는 친구는 혼자 가고 혼자 못 가면 군장의 총진 다른 군인이 그 옆을 팔짱을 끼고 같이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마땅한 겁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에 이어서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짐을 지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일은 우리가 약한 자의 짐을 짊어지는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신 것처럼 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에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으로 모함하는 거짓 사도들 또 그들을 따라 바울을 배척한 이 사람들은 스스로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무릎 꿇리고 그리고 밀어내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신을 억누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를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범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모범에는 세상에 자랑은 없습니다. 높아지는 것도 없고 권세를 잡고 있는 것도 없고 권력을 휘두르는 것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종이 되는 자리에 가시고 무릎을 꿇는 자리에 가시고 죽어야 하는 자리에 가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면 끝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리를 끝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바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낮아져야 하는가? 왜 겸손해야 하는가? 왜 짐을 져야 하는가? 답은 다른 데서 찾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도 반대자들로부터 거짓된 오해와 모함과 비난과 배척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라. 무엇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이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라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 있고 주저앉는 자리에 있고 이름이 유명해지지 않고 무너지는 자리에 있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자리에 있고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영광이 있음을 너희 믿음으로 시험해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 내내 증언되어 온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이 편만하게 온 땅에 퍼져 있고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룩하게 부름받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경험과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라고 하면 바로 그 믿음에 대한 시험을 해보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아주 감격적으로 풀어낸 이 바울의 고백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들이 예배 마칠 때 축복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축복의 기도의 본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축복기도는 단순히 복을 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의 원형이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이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저희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뭐 수영장을 가거나 이제 뭐 놀이터를 가면 일단 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영장에 갔으면 이제 수영복으로 갈아입혀야 되고 놀이터에 갔으면 뭐 운동화 끈도 새로 묶고 좀 이렇게 옷도 좀 매무새하고 해야 되는데 이 발동이 걸려갖고 애들이 앞으로 튀어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옷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도 애들은 이렇게 앞으로 쏠려갖고 막 달려나가려고 그래요. 너무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복을 주고 싶으셔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평강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받아 누릴 복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 결국 주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일을 실패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각 지역에 그리고 머리 대신 주님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확산되고 확장되는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교회들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결국 이루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주님 오시기 전부터 그리고 주님 오셔서 복음이 되어지고 그 복음이 2025년이라고 하는 이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까지 흘러와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임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삶의 증거이고 증인입니다. 귀한 사명과 책임을 하나님이 맡겨주셨고 우리는 감사하며 그 책임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 만약에 바울이 우리 교회를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송파구 잠실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남포교회. 그 교회에 성도라 부름받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역사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충성함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이 얼마나 복된가를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귀한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를 통하여 세워주시고 또 주와 한 몸으로 연합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에 우리를 불러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갈등과 충돌과 또 아픔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의 뜻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예수가 이루신 길들을 쫓아가게 하심으로 인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성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시험하라 하였는데 시험하고 그리고 확인하고 확증하여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기도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임을 증언할 수 있는 귀한 고백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